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긴 연휴를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에 여유도 있고 얼굴도 평안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조카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가족들과 식사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뉴스를 보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큰 집에 가지 않냐고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이 있었어요. 또 가족과 심하게 다툰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화를 참지 못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분명 이분들 모두 다들 연휴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텐데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고 만난 걸 텐데 그 안엔 항상 좋은 마음과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닌 부딪히는 상황, 불편한 마음, 원하지 않은 갈등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명절뿐일까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직장,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불편한 마음들은 존재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청소년부에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관계가 생기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다퉈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서로 좋아한다고 만났다가 좋아하는 오빠, 좋아하는 동생이 생겨서 서로 속앓이를 앓기도 합니다.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줘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짝사랑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좋다고 만난 아이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들, 믿을 사람 없다고 후회한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단 이런 일들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꺼낸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외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심지어 예수님 주변에서도 이런 갈등과 불편한 마음들은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부탁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언뜻 보면 이 말씀 속에는 큰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들 그 마음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황 안에는 긴장감과 불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순혈주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지만 그 조건만 충족하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헬라인들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한번 방문하러 온 게 아니라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들이 확실한 유대인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방인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불쾌해하고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환영도 하고 말도 걸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묘한 긴장감과 불편함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쟤네가 뭔데 예수님을 찾아오냐고 마주치기 싫어 불쾌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느껴지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언짢아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별로야 부정해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정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별로라고 나누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신학교에는 채플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찬양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던 친구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소리내서 예수님을 찾고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뛰며 찬양하던 친구들이 앉아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저 사꾼 같은 것들 내가 전도사, 너네 같은 전도사 있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욕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지만 제 마음 안에선 쟤는 겉만 번지르르한 애야, 쟤는 별로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바로 앞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불편한 마음들은 있었어요. 먼저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장면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있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넘어 죽이고 싶은 마음,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마음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불편한 마음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3년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러한 갈등과 불편한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서열을 나누며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등과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밀알의 말씀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죽음과 사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밀알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오해는 제가 이 밀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도 가지 않았고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럴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반 청년으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청년으로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눈치 볼 것 없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무조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시대의 밀과 밀 농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밀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밀은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밀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화폐 대신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밀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없고 밀과 보리를 섞어 먹거나 보리만 먹어야 할 정도로 밀이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떡이 밀떡이 아닌 보리떡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밀이 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었던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 한 알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희생하는 사람은 밀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밀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가치 있는 밀알이야. 그렇지만 나를 따라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너 하나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맺게 될 거야 라는 희생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해 라고 하시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숨쉬는 것조차 아까운 사람, 죽는 것이 당연한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을 제외하곤 많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회를 매우 혼란하게 만든 흉악범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연쇄살인범이나 끔찍한 범죄를 벌인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강도를 가치 없다고 여긴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잔인한 흉악범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숨 쉴 공기조차 아깝다고 여겨진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란 말,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 사랑입니다. 이것을 아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따르는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의심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갈등의 상황을 만들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전에 저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부담되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평안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되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여러분 가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옆에 앉아계신 분들 얼굴 한번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햇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거울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날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니라는 거. 또 내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건 자기애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정확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고 웃음 지으시고 항상 소중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무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미랄의 의미는 알겠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다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미랄과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미랄에게는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미랄에겐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군인 징병을 추첨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원 입대한 사람은 6개월만 복무하면 되고 징병 대상자인 사람은 추첨함에 손을 넣어 공이나 카드를 뽑는다고 하는데 검은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군 면제가 확정이고 빨간색이 나오면 한 달 이내에 입대해야 되고 2년간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추첨하셔서 땅에 심겨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럴 것도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결정해서 땅에 심겨질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됐냐고 참 귀한 길을 간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되려 자녀가 신학하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는 그쪽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우리의 아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미랄의 비유만 보면 미랄은 농부가 뿌리는 거니까 모든 것은 농부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땅에 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패소는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밀알이 자기 스스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땅에 뿌릴 밀알과 그렇지 않은 밀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땅에 뿌려지길 밀알만 주인이 뿌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농사에선 이렇지 않아요. 그냥 농부가 집어서 뿌리면 밀알은 그냥 뿌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밀어넣으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나눔과 봉사도 강제로 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저 말씀하시고 너희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겠니? 라며 제안하시고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혹시 내가 이것을 해볼래? 라며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시거나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우리가 갖는 부담이지 예수님이 강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겼던 달란트가 각 사람마다 달랐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이 종에겐 이만큼만 하면 되고 저 종에겐 저만큼을 하라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종들이 많은 일을 하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각 사람이 소화해야 하는 업무이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 만큼만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뿌려질 밀알과 그렇지 않은 밀알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뿌려지는 밀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마음이 있다면 이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는 내어드림의 사랑이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애정, 집착을 끊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신, 그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뿌려지는 밀알은 내 선택으로 되는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모든 애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저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해도 시간과 열정은 잘 드리지만 물질은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주님께 잘 드리지만 사람과의 관계나 감정은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마다 사랑해서 익숙해서 그게 원래의 나라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헬라인들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과 지위를 내려놓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교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혹시 성도님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사랑, 집착, 중독,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안에 주님을 위한 내어드림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땅에 떨어진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땅에 떨어지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리 땅에 뿌려진다고 하면 자기가 어느 땅에 떨어질지 골라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밀은 주인이 뿌리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 땅을 경작한 뒤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체계적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밭의 경계가 모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 주위 길가나 돌밭에 씨가 뿌려지는 경우도 흔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똑같은 땅에 씨를 먼저 뿌리고 쟁기질을 하거나 흙을 덮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모든 뿌려지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땅에 떨어지든 간에 최선을 다해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밀알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밀알은 자신이 떨어질 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뿌리는 곳에 떨어질 뿐이에요. 돌밭이면 떨어지지 않고 좋은 밭이면 떨어져서 열매 맺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선택이지 내가 어디서 일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뿌려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밀알은 주님이 뿌리시면 싫어도 땅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땅에 떨어지고 싶어도 주님이 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밀알이에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제 마음과 제 생명 그리고 제 젊음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에 제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동부를 맡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와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떼쓰고 그런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맡게 되었으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 제 생명 드릴게요, 제 전부를 드릴게요 라고 기도했던 저였지만 막상 아동부를 맡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동부만 아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와 동시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해야지 라는 마음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전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간절히 몇 날 며칠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귀엽게 보는 눈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이 아닌, 제가 잘할 수 있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여기에서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세요.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자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내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면 어떻고 돌밭이면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타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중국으로 간 지 4개월 만에 아내가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일로 큰 상처를 받아서 선교까지 포기했던 그였지만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이 타올라 한국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운 한국어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만 던지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토마스 선교사를 보고 참 어리석은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던진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과 그 성경책을 찢어서 벽지로 발랐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책 하나 던지게 하시려고 토마스 선교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나라에 보내신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낸 미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체로 귀한 미랄의 삶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충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까지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미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혹시 누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봉사하고 도와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헬라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 하인이 식탁에서 시중 들고 집안일을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인처럼 겸손하고 당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나를 섬기길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섬기길 원하면 내 안에 있는 감정들과 불편한 마음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봉사와 헌신, 섬김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의 삶을 잘 보여준 이들이 있어서 이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람 사이에는, 심지어 가족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이에도 갈등과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자매 안에도 이런 갈등들,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다해 섬기고 싶어서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서상 남성은 손님을 맞이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건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자기는 호스트면서 자기는 주인이면서 왜 손님과 같이 저러고 있냐고요. 당연한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둬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야 괜찮아, 너는 마리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마르다가 가진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의 남자 형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마르다의 성격이라면 마르다 끌고 가야 정상일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 왜 여기 있냐고 그렇게 데리고 나갔어야 정상인데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마리아 저기 앉아있어요 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마주하는 일, 그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밀알의 삶입니다. 어쩌면 마르다 안에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슬픔에 취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마르다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 그 마음을 비워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준, 내 판단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는 당시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귀중품이자 혼례 물품으로 준비했던 순전한 나드 향유,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감정이 먼저였던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미래까지 내려놓는 사람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마르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을 때 마리아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었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마음만 드린다고 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내어드릴 것 내어드리는 그런 땅에 심겨지는 밀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필요한 땅에 뿌리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람,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우리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준비와 영광을 받으소서.
준비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준비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들, 내가 세워놓은 기준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치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 남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과 판단으로 남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남들은 괜찮다 아니다 여기는 그 마음들이 왜 안에 있습니까? 이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남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마음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미랄처럼 들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오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름대로 나를 순종의 길로 내어놓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삶으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귀한 삶이 있길 원합니다.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하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괜찮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는 것들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내어놓음에 내어드림에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미랄로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보내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미랄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